교회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가 폐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빈과일보 이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신문의 인쇄판과 온라인판 운영이 늦어도 토요일인 26일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이 신문사 관계자들이 홍콩 경찰에 잇따라 체포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보안법 담당 경찰은 17일 편집국장 등 5명을 체포하고 빈과일보 사옥에서 기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빈과일보 자산 1,800만 홍콩 달러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가 게재한 30여 편의 글이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당국은 빈과일보의 논설위원 융칭키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융칭키 씨는 리핑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며 2016년부터 800편의 칼럼과 논평을 써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예정된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 흑해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연안 내 국가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우크라이나 등 32개 나라와 함께 흑해에서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브리즈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병력 5,000명과 함정 32척 등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은 시브리즈 훈련의 규모와 명백히 공격적인 성격은 흑해에서의 실질적 안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훈련이 의도치 않은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2014년 흑해 북부 연안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가 당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며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델타 플러스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제시 부샨 인도 연방보건부 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총 16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샨 장관은 델타 플러스가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 정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 변이보다 전염성이 6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는 오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 집계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3,002만 8,700명입니다. 이로써 인도의 누적 확진자 3,356만 명을 기록 중인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 수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란과 관련된 30여 개 뉴스 웹사이트를 압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란 이슬람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 IRTVU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33개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3개를 미 제재 위반으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란 당국이 운영하는 다수의 방송사 웹사이트 등이 현재 접속 불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웹사이트가 미국 기업이 소유한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면서도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 강제 착륙 논란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게 된 벨라루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정권의 재정을 바닥내기 위해 벨라루스 국민들에 대한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 조치는 경제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라루스는 지난달 언론인이자 야권 인사인 라만 프라타세비치 씨를 체포하기 위해 자국 영공을 통과하던 아일랜드의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바 있습니다. 프라타세비치 씨는 리투아니아에서 그리스로 아테네로 향하던 이 여객기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뷰에이 뉴스 함재합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담화와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에 대해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협상 재개 불씨는 살아있지만 북한이 도발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 21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북 대화 기대를 일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담화와 관련해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대화 기대를 일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다루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대미 담화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그 발언을 인지하고 있지만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이런 발언에 이어 앞으로의 잠재적인 경로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소통이 뒤따를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의 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동맹들, 파병된 군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런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외교적 해결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김 부부장의 담화가 외교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mments you mentioned emanating from North Korea, where we've seen them, we're aware of them, they have not changed our view on diplomacy.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도전을 다루기 위해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고 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You heard from Ambassador Kim the other day of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 북한이 만남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들었다며 이는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흥미로운 신호라면서 대화에 나설지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제재 해제 등 선제적인 양보를 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른 고위급 대미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 없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미국의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하며 더큰 실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2일 VOA에 김여정의 발언은 미국에 대해 우리가 대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basically translated her remarks as not so fast, Washington. Don't think that we're actually moving towards dialogue. You need to show us what it is that you're prepared
미국이
to do
북한에
for us and
무엇을
give to
주고
us
어떤 일을 할 준비가
before
되어
we can have any
있는지
sense of
먼저
dialogue.
보여준 다음에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대화를 위해 북한에 선제 양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김여정이 탐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됐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경우 대화를 향해 움직일 수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조건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22일 VOA에 김여정이 미북 관여와 관련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What she may be saying is that if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terpreting her brother's statement as indicating a
김정은
readiness
위원장의
to
발언에 대해
engage,
"미국이 북한이
maybe the
관여할 준비가
Biden
돼
will be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disappointed. She may
실망할
be
것"이라고
warning.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인혼 전 보좌관은 김여정의 발언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언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잇따른 대미 메시지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were sincerely not looking for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 better option for Kim, whether it's the sister or Kim Jong-un, would have been to
"미국과의
just stay
대화에
silent
전혀 관심이
and just not
없다면
make any
아무런
comments."
발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김정은과 김여정이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기회를 여전히 탐색하고 있다며 대결과 대화라는 개념을 만지작거리면서 워싱턴이 얼마나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살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향후 협상의 방도를 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re basically setting out the parameters of a future negotiation. They're making it clear to the United States that if you want to negotiate with North
미국이 협상
Korea, you're
테이블에
going to
먼저
have to put
양보안을
something on the
제시해야 하며
table first.
자신들이 먼저
Don't
비핵화
expect us.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좋은 말과 분위기가 아닌 미국의 행동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연구원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미국과의 다음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성급한 제재 완화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테리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Kim Jong-un's tactic would to, since they're not going to really meet people, and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does not indicate that there's not going to yet any kind of real different
테리
policy,
연구원은
not
또
giving
신종
significant
코로나
concessions
바이러스
really,
감염증
why
사태까지 겹친 상태에서
spend a
북한이 올해
year?
말까지 내부 문제와 대미 압박 구조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쯤에나 북한이 매력 공세의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연구원은 특히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이 무기 실험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여정 부부장이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남겨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은 협상장에 나오는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협상 재개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협상 재개에 불씨는 살아있지만 북한이 도발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22일 담화는 불과 네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라는 제안을 거부한 내용이었습니다. 담화에는 미국에 대한 거친 비난이나 도발을 암시하는 경고 문구는 없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담화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미국 측의 공개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요구한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 또한 조건 없는 대화, 대북 제재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북 간 대화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런 교착 국면이 오래 갈것 같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했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 상황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만 하염없이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도발로 긴장을 극대화해 유리한 환경을 만든 뒤 대화로 복귀하는 과거의 전술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의 교착 국면에 1차적으로 변화가 올 것은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죠. 북한이 아주 명확하게 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가장 큰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지금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뭔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점쳤습니다.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이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해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선제적인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인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계속 시그널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시그널링이 갔는데 안 돌아온다라고 그러면 아마 워싱턴 내에서도 이게 북한이 정말 대화할 생각이 없나 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훨씬 더 확산되기 때문에 북한도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요?
북한은 물론 미국 또한 대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여정 담화는 대화 재개를 둘러싼 주도권 잡기 차원이지 대화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라며 미국도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중 북한이 비난해온 미한 워킹그룹의 폐지 수순에 합의하면서 나름대로 대화를 위한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위해 직접 또는 한국을 메신저 삼아 물밑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이 되면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게 바로 전략적 도발이나 미국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홀드가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 상태에서 초기 합의나 북한이 더 이상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묶어놓는 게 중요하고, 그건 어느 정도 협상을 이 진행이 될때 묶어놓는 거지, 방치할 경우에는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연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세 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두 돌을 기념해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가 공동 좌담회를 마련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좌담회에는 숭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장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참석해 친선을 다졌습니다. 앞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시 주석 방북 2주년 기념 사진전을 통해 대면 외교를 재개하는가 하면 양국 대사가 주재국 당 기관지에 나란히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중 밀착은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의 카드라면서 당장의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지원은 제한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내칠 정도로 외면하진 않지 않습니까? 올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인데 이 60주년을 즈음해서는 성의 표시를 중국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북한과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지속이 되는 거죠.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극도로 경계해왔다며 지금의 행보도 미중 갈등 국면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셈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량을 관통하는 핵심은 센서 통합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사일 방어청은 이지스함에 탑재한 SM-3 블록2 알파 유격기로 우주상에서 모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FTM-44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이 실험은 기존 센서 감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FTM-44 is an example where we purposely did not have long.
또 지난해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와 발사대를 분리해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통합성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을 국방부에 요청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두 무기 체계의 감지 센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패트리엇보다 넓은 점을 활용해 보다 먼 거리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방어 역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지난 9일 상원군사위에 출석해 사드와 패트리어 통합 실험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며 올해 여름에 실전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한국군의 패트리엇 역량 개선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방어청은 미사일 추적을 위한 영내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미한일 세 나라가 지난해 하와이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2017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청은 내년 훈련 일정을 미리 공표하면서 처음으로 호주군도 참가해 4개국이 올 여름 하와이에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힐 청장은 이날 CSIS 화상대담에서 앞으로 미사일 방어청이 최우선 과제로 미사일 방어 자사들의 센서를 통합하고 이를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에 연동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사일 감지 센서 통합은 최근 고도화하고 있는 적성국의 역량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빠르고 회피 기동이 가능한 적성국의 위협 때문에 현재의 방어 태세만으로는 미래의 진화하는 위협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힐 청장은 미사일 방어청의 핵심 임무가 여전히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라며 이런 임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보다 진화하는 위협들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회피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But what we have to do is now challenge ourselves to deal with the emerging threats. And I consider those the maneuvering high-speed threat or what's been known as the hypersonic.
힐 청장은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는 영내 불량국가 문제에 해당한다며 중국, 러시아와 같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는 동급 수준의 경쟁자들에게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역내 무력 분쟁이 벌어진다면 어느 적성국이 쐈는지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무인기 위협에 모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청장은 단순히 비싼 요격기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글렌 벤허크 북부사령관의 최근 발언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미사일 요격기 외에 비운동 역학 기반의 역량을 적절히 혼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워킹그룹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킹그룹을 대신해 양국 간 다양한 직급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기존 양자협력에서 일본을 포함한 3자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드 프레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의 협의와 조율은 대북 정책 이행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working group, what I would say is a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all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is a key part of the implementat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한 워킹 그룹의 종료를 확인해 달라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이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워킹 그룹은 확실히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양국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장치를 통해 그것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내세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의 최종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교적 방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우리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함께 세 나라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ever we label any diplomatic mechanism, we're committed to that close and constant coordination.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는 중단하지만 다양한 직급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한 두 나라의 협의체인 워킹그룹이 일본과의 3자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란 점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 나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북한이 미국은 물론 우리의 조약 동맹에 가하는 위협에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a critically important one because coordination with the ROK, trilateral coordination among the ROK and Japan.
이런 이유 때문에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 중이며 김 대표는 한국과 일본 파트너들과 이런 사안들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22일 한국 국회에 출석해 전날인 21일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당시 기존 미한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출범한 미한 워킹그룹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양국은 지난해까지 남북 개별 관광과 철도 연결 문제 등을 놓고 회의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워킹그룹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뷰 뉴스 함자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 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도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미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21일 대북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recognizing that secondary sanctions are and can be a really powerful
넬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대북제재법 브링크액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비어법으로도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말 제정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될 경우 브링크 액트에 따른 제재 권한 등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권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링크 액트는 비확산 문제 등 북한이 가하는 특정 위협들에 대처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로젠버그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The Brink Act provides authorities to address North Korean threats, and there are other important statutes there.
넬슨 지명자는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으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재무부의 제재 정책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I would want to do is participate in the ongoing sanctions review that is being led.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에 매우 강력한 도구인 제재가 될 수 있는 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넬슨 지명자는 동시에 제재가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금융범죄 단속반 등을 이끌며 북한 등 적대국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테러분자 등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시행을 지원합니다. V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킹 활동이 근절되지 않은 채 많은 나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미국 수사 당국은 북한 해커들이 허위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전파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태경 국회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한국 언론들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신형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에서 일부 자료를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킹 그룹 안다리엘이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 등을 공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다리엘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 부대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하위 조직으로 미 재무부는 지난 2019년 안다리엘과 라자루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공격 대상 컴퓨터에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실제로 카스퍼스키에 따르면 안다리엘은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면서 참가 신청서 양식이란 제목의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기업 관계자 등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이 파일을 열면 컴퓨터들은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민감한 문건이 유출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된 거액의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랜섬웨어로 불리는 공격도 행해지는데 이는 사용자의 컴퓨터 활동을 통제한 뒤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만 풀어준다고 협박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과거 북한은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150개 나라 2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몸값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다국적 사이버 보안업체는 물론 미 수사당국 등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법과 범행 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신원이나 접속 지역을 감춘 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기 쉽진 않지만 미 수사당국 등은 해커들이 남긴 작은 흔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연계성을 확인한 겁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미 수사당국의 문서 중 하나는 북한 해커 3명에 대한 기소장입니다. 미 검찰은 지난 2월 북한 해커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서 2018년 작성된 179쪽 분량의 대배심 기소장을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해커들은 미국의 핫메일이나 지메일 등 서비스를 이용해 수십여 개의 이메일 주소를 활용했는데 수사당국이 확인한 일부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해커들의 신원과 이들이 소속된 조직의 이름 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진혁의 경우 북한에 있을 당시 일부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후 페이스북 등 여러 서비스를 해당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했습니다. 또 북한 해킹 조직을 지원해온 조선엑스포 합작회사에 소속됐을 당시엔 생년월일과 각종 컴퓨터 기술 등이 명시된 그의 이력서가 미 수사당국에 확보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때 특정 인물이나 회사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를 사칭해 당신의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식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해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메일이 안내하는 버튼을 누르거나 자료를 다운받을 경우 해커들이 해당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박진혁 등의 기소장에는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해 정보를 탈취하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거액을 탈취한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취업 지망생을 사칭한 이메일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관계자 등에게 수십 차례 보내면서 이력서로 연결되는 링크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핵심 시스템에 접속해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영국의 BBC 방송은 북한이 1억 달러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철자를 틀리게 적거나 중간 거래책인 중국인이 잠적하는 바람에 잃고 또 방글라데시 정부의 회수 노력 등으로 약 3,500만 달러만 손에 쥐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관련 자금을 몰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박진혁 등 3명에 대한 기소 외에도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탈취해 거둔 자금 등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법무부의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디머스 차관보는 최근 온라인 화상 토론회에서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에서 이 문제를 목격했다고 대답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조치를 처음 선포한 것은 2008년 6월 26일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신고를 하자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
I'm issuing a proclamation that lifts the provisions of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North Korea.
한국전쟁 이후 적성국 교육법에 따라 부과된 무역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대신 부시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관련 국가 비상조치를 선포하고 자산 동결 등 대북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 관련 국가 비상조치의 범위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발표된 행정명령 13551호는 한국 해군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고 미국의 안보 등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1718호와 1874호 위반, 자금 세탁과 물품 및 통화 위조, 현찰 대량 밀수, 마약 밀매 등도 국가 비상조치 유지가 필요한 위협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듬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13570호를 발령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명시된 수출금지 조치의 이행과 무기수출통제법에 규정된 수출금지 조치의 보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 말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도 추가 조치를 불러왔습니다.
We will respond. We will respond proportionally and we'll respond in a place and time. And manner that we choose.
북한에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월 2일 행정명령 13466에 서명하며 국가 비상조치의 범위를 또다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행위,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이 이어졌던 2016년 3월에는 대북 행정명령 13722호가 발령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감행해 미국과 동맹국을 갈수록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더욱 열을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9월 발표한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당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을 국가 비상조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그해 7월 감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9월 핵실험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자금 조달을 위한 무역 행위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은 무력 도발과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각종 악의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을 역임했던 에릭 브루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관련 국가 비상조치를 1년 연장한 것은 이런 행정명령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it's what's legally required in order for the U.S. to maintain those executive order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over time.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조치는 국가 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선포된 날로부터 1년 후에 종료되고 이를 다시 1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 1천만 명 이상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요 위기 원인으로는 자연재해가 꼽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개발 이니셔티브는 22일 지난해 북한 주민 1,090만 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공개한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 2021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수치는 예멘과 콩고민주공화국,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겁니다. 이 단체는 위기로 인해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외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한 위기 심각도 평가에서 북한을 4단계인 높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연재해를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기가 6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인도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억 4천 7백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충당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로 나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위기 수준과 관련해선 북한을 두 번째 단계인 보통으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75개 나라에서 2억 4천 380만 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65개국 2억 2천 490만 명과 비교해 나라는 10개, 사람 수는 1,89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인도적 필요를 악화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위기에 신종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인도주의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이 추가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됐고 유엔의 인도적 지원 호소도 2019년 36건에서 2020년에는 55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사회 인도주의 지원은 309억 달러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촉구한 가운데 탈북 난민 상황은 여전히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VOA에 탈북 난민 수용에 계속 열려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중국 압박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부터 22년째 탈북 난민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현재 탈북 난민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모든 상황이 탈북민들에게 적대적이어서 구출할 길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울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절망적이죠. 뭐 일단 내가 아는 모든 선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국경 뭐 중국, 북한, 동남아 전체가 다 금문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걸 하니까 꼭 구해주고 싶은 사람도 길이 거의 없네. 네트워크 다 끊어지니까 최악인 같아요. 최악은 최악인 같고.
동남아시아 애국에서 10년 가까이 탈북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돕고 있는 한 기독교 선교사는 21일 VOA에 지난 1월 이후 쉼터에 들어온 탈북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동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국경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돼 이동을 못하는 상황으로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조금 풀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 2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17명, 여성 14명 등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5명과 비교해 77%가 급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전체 탈북민 입국자가 229명에 그쳤던 지난해에 이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국무부에 따르면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도 15개월째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지난해 3, 4분기와 올해 입국한 탈북민은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에 입국한 뒤 코로나로 장기간 발이 묶였던 사람들과 러시아 등에 파견됐다가 탈북한 남성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중국을 탈출해 동남아를 경유하는 전통적인 탈북 통로는 사실상 막힌 지 오래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나 뭐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다든지 이거는 거의 뭐 올 수도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빨라야 내년 봄에나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가 탈북에 관여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한 것과 한국 내 관계자가 중국으로 돌아가 탈출을 돕기 힘든 상황,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사태인 동남아 국가들의 환경 등 복잡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은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행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태국은 4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매일 3천 명을 넘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탈북민들의 입국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겁니다. 대북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을 의식해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인 것도 상황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의장은 21일 BOA에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23명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 yet received response. There's been no development. These people are still being, these refugees are still being.
중국 내 구금 시설에 있는 기독교인과 어린이 등 적어도 탈북민 130명이 북송 위기에 처해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쇼티 의장은 중국이 이들을 계속 구금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탈북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 지금이 이들의 생명을 살릴 적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들처럼 탈북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중국 정부에 탈북민 보호와 개선 압박 등 미국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거의 해마다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간부들을 만나 탈북민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통해 탈북 난민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was important to raise issue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정책과 관련한 VOA 질문에 난민 재정착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지도력을 보여주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모든 적절한 범주에서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의 난민 입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 정의한 대로 모든 가능한 할당에 따라 계속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외교 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세계 난민의 날 성명에서 난민 보호는 우리의 DNA 중 일부라며 보호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1980년 이후 난민 310만 명을 수용했으며 올해 6만 2,500명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국경 봉쇄로 물자 부족을 겪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쓰레기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때마다 재활용을 독려하는 강도가 세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최근 쓰레기를 보물로 북한의 재활용 독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38뉴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월 재자원화, 즉 재활용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며 이는 당과 애국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충성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같은 달 조선중앙방송이 내가 찾은 보물이란 제목으로 16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재활용을 강조하는 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제정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쓰레기의 재활용에 더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우려로 북한이 국경을 막은 직후 제정이 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중국 등에서 물자 수급이 어려워지자 북한 내부에서 물자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조치로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탈북민인 강미진 NK투자개발대표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재활용을 독려하는 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일이라면서 하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서 독려를 하는 강도가 달라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코로나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도 고난의 행군 등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재활용에 참여해야 국내 자원이 돌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당국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 북한 사회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좀 고달프긴 하겠죠. 힘들겠죠. 어쨌든 뭐 개인일도 해야 되고 예전보다 가지가 좀 많아지고.
강 대표는 이어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아직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염두에 둔 제품 생산 공정이 덜 발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평양시의 오물 재자원화를 위해 역포구역의 오물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오물을 원료로 비료와 건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물 재자원화를 위해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랑랑구역의 오물처리 공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재활용은 환경보호 측면보다는 경제나 산업적 이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에선 쓰레기의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걸 막는 방도로 재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기술이나 재활용에 편한 제품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 뉴저지주의 우드베리시가 최초로 재활용을 시행했고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시행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주택단지나 혹은 아파트마다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모아두면 지역 정부나 민간회사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이용한 재활용과 제품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파쇄나 열분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의류, 신발, 가방 등 일상용품 외에도 전자제품과 의약품, 에너지까지 재활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에서는 미국의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관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자동차 전문 기자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엘라니스 킹 부편집장을 초대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88년 6월 23일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화당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지명됩니다. 노예 출신 흑인 민권 운동가인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켄터키주에서 한 표를 받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정식 이름은 프레드릭 오거스터스 워싱턴 베일리로 1818년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였던 어머니와 백인 주인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글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탈출에 성공해 자유민이었던 흑인 애나와 결혼해 본격적으로 노예 폐지 운동에 뛰어듭니다. 뛰어난 연설가로 노예제 폐지 집회에서 연설을 했고 1845년 집필한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돼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번역 출판됐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을 지지하고 흑인들이 적극 전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2년 후 흑인들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고 1865년 북군이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경찰서장을 포함해 여러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평등권당의 백인 여성 대통령 후보 빅토리아 우드헐이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프레드릭 더글라스를 지명하기도 했고 1888년 6월 23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됩니다. 1947년 6월 23일 태프트 하틀리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됩니다. 공화당의 윌리엄 태프트 의원, 민주당의 프레드 하틀리 의원 등 두 제안자의 이름을 딴 태프트 하틀리 법은 노사관계법입니다. 1935년 미국의 노동헌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와그너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노동운동은 급격히 발전했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사주를 제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황기를 맞으면서 노사 간 충돌이 심해지자 노동조합의 지나친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때 국가 비상사태 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저지하고 노사 간 권력균형을 위해 도입된 법이 태프트 하틀리 법입니다. 노동조합 측은 태프트 하틀리 법안이 노조 측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어 악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947년 6월 23일 법으로 확정됩니다.
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